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정부에 장벽 설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20%의 국경세를 부과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100억 달러의 세금이 더 거치게 돼 쉽게 장벽 설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20% 국경세 부과 구상은 여러 선택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장벽 설치 비용을 어떻게 물릴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멕시코가 장벽 설치 비용을 계속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다음 주 정상회담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엘리케 페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워싱턴 방문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메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첫 외국 정상으로 두 정상은 무역을 통한 국제관계 개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 미 동부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공화당 상하의원 연찬회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이 다른 나라 문제에 개입했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실패한 과거 정책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위협이 실질적이고 우리 이익과 관계될 때 수수방관할 여유는 없다며 강력하고 현명하며 냉철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줄곧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대테러 활동을 돕는다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상호 협력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던 시리아 평화회담이 연기됐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모스크바에서 일부 시리아 반군단체들과 만나 평화회담이 다음 달 말로 연기됐다고 발표했지만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터키, 이란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평화회담이 끝난 뒤 시리아의 부분적인 휴전 감시를 지원하고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터키 정부 대변인은 특정 전사들이 휴전을 망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시리아의 미래에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유럽 주요 국방장관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미국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매티스 장관이 어제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과의 별도 통화에서도 나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아빅도르 리버만 이탈리아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가 소말리아 국경마을 쿨비 요운의 케냐와 소말리아군 합동군사기지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 현지 주민들은 BOA에 케냐 국경에서 18km 떨어진 군사기지에서 양측 간 충돌이 벌어져 알샤바브 전사들과 군인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군 장교는 소형 무인 정찰기로 알샤바브 전사들이 몰려오는 것을 관측하고 반군들에게 폭격을 가했지만 이들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27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먼저 설날을 맞아 애청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빨치산 세력을 숙청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전직 고위 미군 지휘관들은 동맹국에 대한 방어 공약 확인과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고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 당시 함께 활동했던 빨치산 세력을 숙청 중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빨치산 세력들이 누구보다도 권력투쟁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빨치산 세력을 숙청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전 공사는 지난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행사에 참석한 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이 27일 밝혔습니다. 이 민간위원에 따르면 태전 공사는 북한의 중요 권력기관에 빨치산 세대가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빨치산 세력들을 권력 내부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빨치산 세대들이 누구보다 권력투쟁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엘리트층을 두려워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전 공사의 이 같은 발언은 빨치산 3, 4세대들이 김정은 체제를 떠받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고 북한 사회에서 빨치산 가문은 친인척이 탈북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특권층이라는 통념과 배치돼 주목됩니다. 태전 공사는 특정 인물을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빨치산 출신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삼형제를 2015년 이후 모두 해임했다고 말했다고 한국의 중앙일보가 지난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승승장구하던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삼형제가 지금은 현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형제 가운데 오일훈과 오일수는 각각 통일전선부와 무역성에서 근무했으며 63살로 알려진 오일정은 군 최고위직 중 하나인 노동당 군사부장까지 지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빨치산의 상징으로 불리는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은 1933년부터 김일성 주석과 빨치산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5년 사망할 때까지 19년간 인민무력부장을 역임하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의 산 증인인 빨치산 2세들 앞에서 스스로를 백두혈통이라 강조하기엔 중압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1교포 출신 어머니 고용희의 성분도 그렇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경계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김일성을 만나지 못했을 만큼 사실 빨치산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아들이 김정일이라고 하면 태령에는 바로 2세가 되고 어진우도 바로 자식들이 2세가 되는데 김정은은 3세가 되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옥지잖아요. 그 빨치산 2세들이 아무래도 지금 점점 자리를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압감 속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마 가차 없이 쳐버리지 않았을까.
한국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2017 북한 임명록에 따르면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중 한 명인 오일정은 지난 2015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의 810 군부대 현지 지도 당시 수행한 게 마지막 행적입니다.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셋째 며느리인 전영란 정성제약공장 지배인도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공사는 김정은 위원장과 엘리트층을 분리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북한 지배층이 통일 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할 기회가 있다고 믿을 때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의 가장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이라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수도권 영공 방어의 핵심 부대인 패트리엇 부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올해도 북한이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대비 태세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직 미군 당국자들은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확인하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매티스 장관이 처음 방문할 나라로 한국을 택한 것을 미한 동맹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at should reassure everyone over that these alliances, particularly the ROC-US alliances forged in blood.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5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혈맹 관계인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현재와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특히 이번 방문이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러리 전 사령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 모두 북한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도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북한의 도발 중지를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 일본 동맹과의 가치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불거진 파장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입니다. 매티스 장관의 첫 방문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일각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동맹국 간 굳건한 공조 확인과 함께 한국, 일본의 방위비 증액 역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동맹국들 간 방위비 증액 논의는 냉전 시기부터 줄곧 진행돼 왔다며 매티스 장관 역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he will bring it up because that's not just with thi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This issue goes all the way back to during the Cold War.
코브 전 차관도는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그런 공약을 내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만큼 한국과 일본이 분담금을 미미한 수준만 늘려도 중요한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can increase their host nation support, you know, just marginally, I think that will be important.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방위비 분담 문제가 미한 동맹 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 일본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연설로 인해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결국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들 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계속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here's concern, you know, when you hear some of the speeches that countries need to pay more, but that'll all sort out.
서먼 전 사령관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매년 제기되는 이 문제를 중대한 경고로 여길 필요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한국민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도 한국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역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매티스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한국 군당국과 방위비 분담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 분담금을 늘리거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우주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연략장교가 사상 처음으로 미 전략사령부에 파견되고 올해 우주 상황 감시 훈련에도 한국이 처음으로 참관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 소장인 클린턴 크로저 기획정책국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국군 지휘관들과 우주협력 등 다양한 군사 공조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저 국장이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에 있는 한국우주정보상황실에서 공군준장인 이동규 연구분석평가단장 등 한국 고위 장교들과 만나 우주정책에 관해 대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전략사령부는 대화에서 한국군 연락장교의 미 전략사령부 파견과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 강화, 미래 우주 능력 공유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한국군 연락장교가 전략사령부에 파견돼 이미 파견돼 있는 호주와 캐나다, 덴마크, 영국군 연락장교들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로저 국장은 한국군 연락장교 파견이 사이버와 우주, 미사일 방어 등 미국 전략사령부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 더 훌륭한 시각을 한국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전략사령부는 미군의 9개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하나로 전략 억지와 우주, 사이버전, 전자전, 미사일 방어, 정보 감시, 정찰, 대량 살상 무기 대응 등 범세계적인 전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책임지는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특히 이런 해구산 제공뿐 아니라 우주 역량 강화에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두 나라가 지난 2014년 우주 상황 인식 서비스와 정보 공유에 관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정보 자료를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 상황 인식은 지상과 우주에 설치된 다양한 우주 감시 체계를 통해 우주 공간을 선회하는 인공위성과 우주 잔해물들의 충돌 등 여러 위험에 대처하는 개념입니다. 전략사령부는 우주 활동에 참여하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 자료들을 13개의 국가와 국제기구, 54개에 달하는 민간업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실시할 우주 상황 인식 관련 세계 감시 2017 훈련과 회의에 한국 우주정보상황실을 처음으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다국적 우주환경협력을 강화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9번째 국가에 해당된다고 전략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현재 미국 외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외 민간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 차원에서 우주에 기반한 능력을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지난 2015년 미국과 첫 우주정책 대화를 가진 뒤 우주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미 전략사령부와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가진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류는 멸망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30초 앞당겨진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 북한의 핵실험, 기후변화,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등이 주요 위협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Today we move the clock a half minute closer to midnight. It is now
미국 핵과학자 회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 종말 시계를 지난해보다 30초 앞당겨 밤 11시 57분 30초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매년 전년도에 비해 지구가 더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해 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시계 바늘이 자정이면 지구 종말을 뜻합니다. 이 단체의 이사인 토머스 피커링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 핵과 관련해 여러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핵무기 현대화를 진행했고 핵 군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북한도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피커링 전 정무차관은 밝혔습니다.
North Korea conducted two nuclear weapons tests. The second in September, yielding about twice the explosive power.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평균적으로 매달 두 차례 계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설명입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핵 문제 외에도 각국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인류 존재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 등 신기술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사이버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은 선출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해서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핵과학자 회보는 분석했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인류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7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관련국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북한과 심각하게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렌스 크라우스 핵과학자 회보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 자정에서 2분 반 전까지 종말 시계가 올라간 것은 인류가 64년 만에 가장 큰 위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last time it was closer was 64 years ago in 1953 after the Soviet Union exploded its first
1953년 옛 소련이 처음으로 수소 폭탄을 실험했을 때가 자정 2분 전으로 종말에 가장 가까웠었고 그 다음으로 종말에 가까운 때가 지금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라우스 의장은 전 세계 시민들과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말 시계는 미국의 핵 개발에 처음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설립한 핵과학자 회보가 1947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자정 7분 전에서 시작해 지난 70년간 22차례 조정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북한 국적자는 3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했던 한국은 북한보다 10배 많은 숫자가 유엔에 진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출신 유엔 직원들은 총 10개 국제기구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BOA가 지난해 말 발표된 유엔 고위경영위원회의 인력통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북한 국적자는 37명이었습니다. 이들의 근무처는 사무국과 유엔 개발계획, 유엔 아동기금, 식량농업기구,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유엔공업개발기구 등이었습니다. 이 중 유엔개발계획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제전기통신연합 11명, 국제민간항공기구 4명, 세계보건기구와 유네스코에 각각 3명과 2명이 근무 중입니다. 나머지 기관들에는 1명의 북한 국적자가 소속된 상태였습니다. 유엔 산하 35개 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숫자가 9만 8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4% 수준입니다. 이번 자료는 유엔 산하 기관의 각 지역별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개발계획과 세계보건기구, 식량농업기구, 유니세프, 유엔 인구기금, 세계식량계획까지 총 6개 기관이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의 6개 유엔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전체 46명이며 이 중 유엔 개발계획과 유니세프는 각각 16명과 12명으로 다른 기관보다 직원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들 기관의 평양 근무 직원 수가 유엔 국제기구의 전체 북한 국적자 수보다 많은 점으로 볼 때 평양 근무자 중에는 다른 나라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 국적자가 소속된 유엔 사무국과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민간항공기구, 유네스코 등 6개 기구는 평양에 사무소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국적자를 적어도 20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 내 북한 국적자 37명은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전년도인 2014년에는 22명, 2013년엔 21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한 명도 없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에 11명의 직원이 추가되고 유엔 개발계획에도 4명이 더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지난 1991년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한국은 총 25개 기관에 36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136명이 있는 유엔 사무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2006년 작고한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등 다수의 유엔 고위직을 배출했습니다. 현재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와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이항이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등이 고위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기구에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5,193명에 달했고 이어 프랑스,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이탈리아 순이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세계 각국의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6일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지원받을 민간단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3월 1일이며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돼야 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고문 희생자와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향을 치유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사회 내에서 역할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이 기금의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168개 단체가 이 기금을 지원받았고 한국에서는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이 기금으로 북한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해 기금 설립 35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포에서 치유로라는 제목의 홍보 책자를 통해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김모 씨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 있을 때 경제난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하사한 텔레비전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체포돼 5개월 반 동안 공안요원 4명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한 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갔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계속 악몽에 시달렸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상담 전문가들을 소개받았고 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마침내 한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고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1981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문 피해자들에게 의료치료와 정신과 상담, 사회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 세계 630개 기관에 1억 6,8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계속해서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지원받아 북한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서울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민주 연구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이 어떤 기금인지 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언제부터 이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981년 유엔 총회에 의해 만들어진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요. 이 기금은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를 지원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이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이제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기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돼서 올해 4년째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탈북자들은 북한의 고문 실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고문 피해자들이 비법 월경을 통해서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조사 과정이나 고문 시설 내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행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종교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고문이 많이 자행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손과 발 또는 각자를 무자비하게 마구 때리거나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심리적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문 가해자들은 이제 신체의 구타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허벅지, 배, 엉덩이 등 출혈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부위를 위주로 이제 구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문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이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이후 이제 고문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생활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네, 고문이 탈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물론 뭐 대단히 충격적이고 괴로운 영향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선 이제 피해자 당사자한테는 고문과 이제 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제 저항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면서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고문 피해자 중에 많은 수가 이제 고문 피해 이후 불안이나 우울, 지속적인 악몽과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이는 심리적 문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왜 자신이 그렇게 이제 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한 분노감과 고문 이후에 자신의 삶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별히 이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의 경우는 피해자가 강제적으로 체포돼서 사라져 있는 기간 동안 부모의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자라나니까 애착 문제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도 예전과 다르게 심리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제 가족 간의 뭐 불화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들을 가족들이 좀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장기간 이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가족들 또한 지치게 돼서 이것이 가족들에게도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이런 북한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북한에서 고문 피해 당한 사람들 중에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대상자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북한인권 피해자들을 만나서 인권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요즘 고문 피해가 있고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저희 상담팀에게 연계가 됩니다. 상담자가 이제 고문 피해자분을 만나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심리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피해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진로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문 피해로 인해서 2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는 또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가족들 분리로 인해서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을 돕고자 가족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서울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정착했고요. 이 가운데 고문 등 북한의 인권 유린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센터나 하나재단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진로나 이제 생활 상담 위주로 단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고문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심리 치료나 이제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생계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상담실이나 어떤 센터 방문이 어려워서 상담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저희 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직접 자택이나 일하는 현장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수도권 내에 한정돼 있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북한 인권 피해 경험자들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좀 설립해서 수준 높은 심리 치료가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기관 또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문 피해 등 외상 경험을 가진 북한 인권 피해자들이 역경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힘을 발휘해서 적응과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큰 힘을 대주는 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라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남한 사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정착한 북한 인권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성장을 도와줄 사회적 지지 체계 형성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이렇게 이들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이제 지원 정책이 잘 확립되는 것이 한국 사회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인권정보센터의 활동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는 고문 피해자들을 찾고 그분들에게 이제 심리 상담 지원이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서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심리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가진 문제가 해결되면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조 모임과 같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실질적인 적응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주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민주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혹은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간 이해에서 제가 좀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좀 안 됐다고 할까요? 좀
여기는 서울 종로에 있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열립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탈북민들의 트라우마, 즉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탈북민들이 탈북민들을 상담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론 수업도 하고 서로의 경험도 나눕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윤정화 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탈북민들이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많아요. 또 상처들도 많고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러한 치유 과정에서 여기 세조위에서 하는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분이 여기 트라우마 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특징은 슈퍼비전, 즉 이들이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같은 동료 탈북민들을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상담하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나 또 자신이 경험하는 어떠한 어려움 또는 치유 과정 또 도와주는 과정 여기에서 자신의 경험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동료들이 거기에 돕는 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어서 함께 그 고민도 같이 하고 또 돕는 것도 자신의 경험을 갖고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그 상담 이론 내 어떠한 기반을 두고 탈북민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인 상담을 하고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요.
탈북민 전문 상담사들 역시 모두 탈북민인데요. 상담사들은 좀 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이론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향란 씨를 만나봤습니다.
나의 그 생각대로 전혀 이런 이 이론에 없는 이런 상담을 했다면 지금 이것을 배우면서 실제로 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많이 치료가 되지만 우선 같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동료 상담하면서 많은 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나경 씨는 탈북민 가정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더 열심히 상담에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서 자기네 아픈 점을 일일이 들어주고 많이 경청을 해주는 게 기본 우리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이틀, 삼일 동안은 적는 경청을 해주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기 걸 일체 모든 걸 속상한 걸 들어줌으로 해서 너음으로 해서 많이 정말 시원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 못할 사연을 두 번, 세 번 찾아가게 되면 계속 나옵니다. 말 못할 사연들. 같이 막 이릅니다. 진짜 힘듭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그 내담자에 대한 경청을 두고 난 날에는 그날 저녁에는 뭔가 하기도 싫어요. 막 멍하니 집안에 와서는 멍하니 앉아있어가지고 한동안 그 내담자 아이 마음이 아예 같이 공감이 돼가지고 내 지금 그 입장이 돼가지고 아주 아무것도 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이 또 가끔씩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 또 만날까요?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되면 그게 또 힘을 얻고 또 가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또 경청을 합니다.
강화영 씨는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아직 전문대학도 나온 적도 없고 정말 전혀 이런 걸 모르던 사람들이 이 세조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상담이란 걸 이렇구나 하는 걸 초보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심정을 그렇게 심리적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싶거든요. 마음은 앞서는데 이런처럼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이렇게 걸리고 있고 막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방조를 받을 때도 많고 또 상담을 하면서 때로는 막혀가지고 상담을 또 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교육을 받음으로써 피드백을 하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기법을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많은 걸 공유하고 그것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피드백하고 교육을 받는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향 씨는 많은 탈북민들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일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 2만 8천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윤정화 소장은 이 센터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가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무엇보다 많은 탈북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이쪽으로 가고요. 현실적으로 또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자 역량 강화에 또 치중을 하고 있죠. 전문성을 갖고자 어떤 것이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또 찾아가는 것도 있죠.
현재 내가 의식적이고 내가 책임지고 주체로서 행동하기보다는 과거의 생활 경험에 의한 무의식적인 경험에 의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동차로 가득 찬 한국 고속도로의 모습이 설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군요.
네, 전국의 고속도로가 어제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귀성 차량과 또 여행지를 향하는 자동차가 고속도로와 또 주요 국도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시각은 정체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평소보다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보통 명절 전 차량 정체는 서울에서 지역으로 향하는 하행선에 집중돼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 서울로 향하는 이 상행선 주요 도로의 정체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연휴 기간 고향 내려오느라고 고생하는 자식들을 대신해서 명절에 자식들의 집을 찾아가는 역귀성 차량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설 명절 귀향길에도 아무리 길이 막히고 빨리 가고 싶어도 새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 고속도로 위에 드론, 그러니까 무인 정찰기까지 나서서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주요 고속도로 위 25m 상공에서 이 무인 정찰기 드론이 시속 80km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승합차나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버스 전용 차로에 일반 승용차가 달리지는 않는지, 무리하게 차선을 끼어들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차량은 없는지, 속도 위반 등을 감시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오는 30일, 그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 한국도로공사가 띄운 단속 드론,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야말로 매의 눈이군요.
네네. 그 프로펠러 발이 8개가 달려있는 옥토콥터형 드론이라고 하네요.
네.
직경이 1000mm인데 무게는 5kg이고요. 이 장착된 카메라의 화질이 무려 3630만 화소나 쓴답니다. 그래서 달리는 자동차의 번호판도 식별할 수가 있고요. 360도 회전도 가능해서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고속도로 위에서 함께 달리면서 순찰을 해야 되는 경찰차의 경우에는 도로가 막힌다면 경찰차도 갇히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비해서 훨씬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얌체 운전자들, 고속도로 위에서 나타날 그 드론 때문에 저절로 차분한 운전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무인 비행선 드론이 단속하는 그런 시대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헬륨 가스를 넣은 무인 비행선 단속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에도 헬기를 띄워서 단속하는 것보다 한 4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화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드론은 고속도로 위에 이 버스 정류장 정도의 작은 공간만 있으면 안전하게 이착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최대 1km까지 원격 조종을 할 수가 있답니다. 단 연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동성도 있고 단속 카메라의 성능도 탁월해서 고속도로 위에 드론 단속,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번 명절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설 연휴인데도 특검의 수사는 계속이 되고 있군요.
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담당하고 있는 특검과 헌법재판소, 이 설 연휴 첫날인 오늘도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와 기록 검토를 위해서 출근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 입학과 학사 비리 관련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 설 연휴가 끝나고 현직 재판소장이 퇴임을 하게 된 헌법재판소, 이 후임 재판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이 때문에 신속한 심판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설 연휴를 즐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특검의 박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특검의 예상은 2월 초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 소식으로는 현재 특검과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대면 조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는데요. 박 대통령은 논란 속에 있는 지난 25일에 공개된 인터넷 팟캐스트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대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장소가 어떻게 결정될지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예우를 감안해서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청와대 인근의 안전가옥이 되지 않을까, 지사발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지나온 만큼 늦어도 2월 중순에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이 없는 한 오는 2월 28일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다른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불상이 뉴스의 중심에 있군요.
네. 어제 일본 대마도의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주인인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로 불꽃이 시작된 한일 갈등, 일본 정부의 일본 대사와 총영사에 대한 귀국 조치, 통화 스와프 논의 중단, 고위급 경제회담 연기 통보에 이어서 경기도 의회의 독도 소녀상 설치 추진으로 일본 외무상이 독도 영유권 발언을 해서 또 한국 정부가 유감 표명을 하는 등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네.
일본에서 훔쳐간 불상이니 다시 한국의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일본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 간의 아주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한국의 불상인데 어떻게 일본에 가 있었던 건가요? 일본이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불상이 지금은 한국에 있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대마도의 한 사찰에 있던 문제의 불상을 한국의 절도범들이 훔쳐서 한국으로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의 일인데요. 당시 이 한일 양국의 아주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던 일입니다. 이 불상의 원주인으로 알려진 충남 서산의 부석사 신도들이 소송을 했고요. 돌려달라고 한국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불상이고요? 또 어떻게 원래 한국의 불상이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건가요?
14세기 초반,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 높이 50cm 높이의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입니다. 이 불상은 1970년대 일본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절도범이 불상을 훔쳐서 한국에 들여오긴 했지만 과거에 정상적인 증여나 매매가 아니라 도난이나 약탈로 일본에 운반됐다고 한국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근거는 불상이 제작된 이후에 이 서산 지역에 왜구가 자주 침입했다는 사료가 있었고요. 지금 불상에 불에 그을린 흔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상과 늘 함께 있어야 되는 보관, 되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없이 그냥 불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보입니다. 불상을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단에 최종 판결 때까지 집행하지 말 것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부석사도 이 불상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서 부석사에 이 불상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러시아 정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외부 세력에 의한 선동, 심지어는 배신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잠재우려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비판 세력의 목소리를 제거하는 주요 수단으로 2012년 제정된 법률을 동원했습니다. 이 법은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나 광범위한 의미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들을 해외 에이전트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이 조직들이 반역자라는 것을 시사하려는 고의적인 의도입니다. 또 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치적 활동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합니다. 심지어 모든 인권 옹호와 관련된 활동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법무부는 155개 단체를 외국 에이전트로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에서 러시아 정부는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 고문 척결 운동, 에이즈 확산 방지 활동, 그리고 철새 보호 운동을 벌이는 단체마저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6년 2월 법원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아고라 협회를 폐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이 단체가 외국 에이전트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아고라 인권협회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체제 하에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기소된 러시아인들을 변호하고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반정부 활동이나 공연을 해온 록밴드 그룹 푸시 라이엇, 그리고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 등이 이 단체가 변호하는 인사들입니다. 러시아 주민들은 정부가 책임 있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민사회의 제 역할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부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